시편 118편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절인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18편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들은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을 선포하이로다. 아멘. 오늘 요절이 17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을 선포하이로다. 아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절 17절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이로다. I will not die but live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 입술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본분, 본분이 듀티죠. 자기 본분에 충실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며 동시에 이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성령께서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예언적인 말씀, the prophetic word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주 성령께서 너희도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있지만 생각나는 것은 주님께 직접 하신 말씀이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With long life will I satisfy him and show him my salvation. 한데 여기서 salvation은 뭐냐면 뭐 하나님 나타나는 salvation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지만 나의 구원, 하나님이 나의 구원, 이게 뭐냐면 전능자의 구원의 권능입니다. 오늘 요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이로다. 이것을 대개 언뜻 생각하면 사람들을 향한 간증, 테스트모니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Praise and worship. 하늘과 땅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뭐 11절 43편 5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내용으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주님의 구원의 권능이에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찬양과 경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고 싶은 성경 구절은 신명기 32장 1절과 4절인데 설명을 생략하고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3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리시지어다. I will proclaim the name of the Lord. Oh, praise the greatness of our God.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경배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특히 찬양은 음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실상 음악적 재능과 실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음악에 재능이 있으면 더 복된 건 맞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복되고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재능과 실력이 있다고 해서 찬양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걸 보게 되면 찬양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찬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여 제게 음악을 잘하도록 재능을 주시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왜 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어요? 줘서 당신의 찬양을 왜 받으시겠습니까? 재능이 없어서 찬양을 못하겠다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재능을 줘서 그 받는 찬양을 하나님 그 찬양 기뻐하시겠어요? 그 찬양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냐고요. 간단히 생각만 해도 답은 아주 명료합니다. 찬양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나는 또 이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을 때 그러니까 1980년대 중후반 뭐 그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여기 있겠지만은 어느 날입니다. 그 애나버 제가 있는 도시가 애나버인데 애나버에서 하이웨이 94번에서 서쪽으로 자동차로 40분쯤 가면 잭슨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잭슨이라는 도시에 미국의 한 교단의 지역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제가 일 때문에 그 수련회 중간에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제 도착했을 때 그 모두가 큰 홀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또 우리 가족이 함께 홀 가까이 가니까 우리를 잘 아는 미국 목사님 그때는 전 청년이었고 그때는 어르신이면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어르신이에요. 미국 목사님이 나와서 반갑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그 홀 안쪽을 가리키면서 홀 안쪽 앞에서 피아노를 열심히 치는 머리가 하얀 백인 할머니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같이 들었어요. 그 할머니는 어려서 부모의 요청으로 피아노를 조금 배웠으나 싫어서 그만뒀다 합니다. 평생 동안 악기를 한 번도 다루지는 않았는데 나이가 많아진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딱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피아노를 치게 하면 나를 위하여 찬양 반주를 하지 않겠니? 그렇게 하니까 그 할머니는 네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때부터 그는 악보를 읽을 줄 모르지만 무슨 음을 듣든지 다 피아노를 반주를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얼굴이 해맑은 그 할머니를 우리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뜻에 따라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아까 그런 기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찬양을 잘한 다윗의 경우에 그의 음악적 재능보다 먼저 주의 영, 성령의 감동이 먼저였고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의 가장 절실한 그 간구는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아무리 음악적 재능, 비파가 뛰어나더라도 주의 성령이 거둔 말짱 허사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이죠. 자, 그래서 이 주 성령의 은혜는 이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의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봉사하다 보면 몸이 불편한 자들이 있죠. 몸이 불편한 자들이 찬양할 때 보면 이건 완전히 못 들어줍니다. 불협화음입니다. 아웃 오브 툰 불협화음으로 찬양했을 때 그때 너무나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감격을 받은 경우들이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을 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heartfelt, 진지한, sincere 찬양과 경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권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 하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찬양과 감사의 권능, The Power of Praise and Worship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 구원하시는 권능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성도들이 직면하는 모든 외적인 고난이 있고 도전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대적 원수가 있고 악이 있습니다. 그 환경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또 내적으로 연약함과 무력함이 있는데 그것을 도우시는, 그거를 도우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권능과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뚜렷하게 예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은 단순히 간증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His love endures forever. 이거는 시편의 아주 전문 후렴구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권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이 증거하는 찬양과 이 경배하는 자는 자신의 본분, 듀티를 온전히 마치기 전에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명백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삶에는 간혹 또는 많은 경우에 many times 견디기가 어렵게 보이고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환난도 없고 복되고 삽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가능하고 어렵게 보이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일단 낙담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과 무력함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담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 향하여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록 잠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상황이 반전됩니다. 이것은 주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찬양과 경배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법입니다. The secret of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비밀이에요. 비법.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법을 터득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제가 본문을 택했는데 그 좀 4절 말씀을 택했는데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두 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그 구약 하나는 신약인데 이 구약의 한 예가 정말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극심한 고난에 불시에 처한 욥의 모습입니다. 욥의 고난은 성경에 나온 욥의 고난은 약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지속된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는데 이것은 욥은 동방의 갑부인데 한순간에 그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또 불시의 사고로 그의 일곱 아들과 아들 하나만 죽어도 괴로운데 일곱 아들과 세 딸이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말했냐면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로다. 진짜 속이 아주 미어지는 그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했죠. 욥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우리가 다 욥의 이야기 알다시피 욥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원망 안 하니까 두 번째 시험 임하죠. 두 번째 심할 때 두 번째는 욥의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요. 그랬을 때 또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장 9절 1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는 걸 그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욥의 소식을 듣고 방문한 친구들이 욥의 상태를 보니까 욥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욥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에 욥기를 볼 때 아니 욥의 왜 이 세 친구들 이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방문했었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있어? 그런데 그 친구들은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욥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있고 또 그 상황에는 또 멀리서 오니까 이제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욥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욥이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극심한 고난에서도 욥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욥기의 그 첫 번째 시험 이후에 또 사탄이 주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저는 이 성경 묵상할 때 앞에서 욥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은 찬양하는 자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연결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둘째 예는 이제 신약 성경인데 빌립보에서 사역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이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에서 귀신을 내쫓은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붙잡혀 매를 심히 맞고 비참하게 지하 감옥 던전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비관적인 상황에 한밤중에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잘라고 할 때 바울과 실라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3절 26절 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 이게 지하 감옥이죠.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찬양과 경배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권능은 찬양과 경배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 찬양과 경배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 찬양과 경배는 주님의 권능이 구현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법 아까 말했죠. The secret of praising가 이 중요성을 알고 실행에 나가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18편에서 택했는데 이 시편 18편은 뭐 다른 시편도 비슷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법을 체험한 시편 기자의 증거예요. 선포이자 그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과 경배는 말세의 종말론적인 찬양과 경배로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종말론적인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것을 바꿔 말하면 현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는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찬양과 경배한다고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은 시간상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편 118편에 좀 다른 요절 말씀을 한두 개를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과 제일 마지막 29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인자가 많은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편에 공통된 후렴구입니다. 또 118편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The Lord is with me.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비법을 이 구원의 권능을 이렇게 체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118편 2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 찬양과 경배죠. 그런데 이제 두 개를 또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편 118편에는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24절에 보게 되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여섯 번 이상 인용된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됐다. 이것은 오직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시편 118편 26절은 굉장히 특이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래서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하는데 여러분들 그 한국에 서울에 웬만한 큰 교회 가면 이런 문구를 아주 교회 앞에다가 많이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어떻게 히브리어 읽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바루크 하바 보쉼 야훼 이게 딱 문장이 써서 있는데 너무나 유명. 이 말씀도 성경에 신약성에 여섯 번 이상 인용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호산나 주일에 이 찬양을 아시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재림할 때 이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하나만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3장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을 가리킨 거죠.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하니까 현재 이 그 118편의 찬양과 경배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로 된 찬양과 경배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들이 종말론적인 찬양과 경배로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지금 찬양과 경배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우리가 깨어서 주의하지 아니하게 되면 문제와 고난이 닥칠 때 일반적인 반응으로 쉽게 낙담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주여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이 허락한 거 어떻게 잘 알고 확신하고 말하는 건지.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제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song. He has become my salvation. 이게 이제 이사야 말씀과 똑같은 건데 뒤에서 말하겠는데 구원이 되셨던 현재 완료 시제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이 찬양하며 구원의 권능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본문을 14절부터 택했는데 앞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기자는 대적하는 원수들로부터 주님의 구원의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13절 제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설령 우리가 악과 죄에 매여 있는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지난주에 우리 또 이제 말 이야기했죠. 악과 죄에 매여 있다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는 주님의 구원의 권능이 임한다. 이것을 오늘 가르치는 거고 또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보는데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 나의 구원이시는 건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 나의 구원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stronghold of my life.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사야. 이게 이제 성경 보게 되면 아주 예민한 건데 이 부분이 이사야를 이제 많이 인용한 건데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118편 14절하고 원문이 똑같아요. 그 단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다르게 번역됐는데 다시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건 이제 118편 14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그러니까 노래입니다. 노래이시며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다. 자 이제 본문 15절 16절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자 의인들의 장막에는 의인들의 복수죠.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그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세 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자,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경배하는 기쁜 찬양이고, 자, 의인들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서 주의 구원의 권능을 누리는 건데, 아까 말했지만 이 구원의 권능은 찬양과 경배의 원동종이에요. 그러니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구원의 권능 임하고, 구원의 권능 임하니까 그게 또 찬양과 경배의 원동력이 되고, 선순환으로 이렇게 증폭돼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세 번이 나오는데, 그리고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짧은 이렇게 교차 대조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똑같은 말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게 같은 똑같은 문장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데 그 모습을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성경은요, 성경적 표현이 있어요. 너무나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는 것은 우리 주의 영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그 구원의 권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왜 갑자기 여기서 왜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왜 하나님의 오른손을 높이 올린다는 걸 표현을 했냐고요. 이게 다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또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 주보에 계속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또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그 앞서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33장 25절 27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요. 단단한 거죠. 아무도 뚫 수 없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려다. 여수르니여, 여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예칭이라고 그랬어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어디에 있다? 네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너를 오른손 높이 들리셨다. 그때가 뭔지 아느냐?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어로 말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He will drive out your enemy before you saying destroy him. 우리 하나님께서 그 네 원수를 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약점을 보고 우리의 죄가 약이 있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했다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회개와 간구의 길을 두셔 하나님께서 destroy him, 그를 멸하라 하실 때 얼마나 무섭게 도망가는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요절 17절입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선파이로다. 자, 죽지 않고 예, 동사가 하나 있죠. 또 살아서 동사가 있는데 이게 미완료형으로 1인칭 미완료형으로 반복적인 미래를 강조하는 강한 의지입니다. 죽지 않고 앞에 이 강한 부정입니다. 그래서 강한 부정이에요. 즉 과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께서 도우시는 구원의 권능을 입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과거에 가장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셨는데 앞으로 설령 죽을 고비가 닥치더라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여 주신 나의 분깃, 나의 사명, 이것을 다 이루기 전에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다 차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선포로다. 이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의 언약으로 베푸신 죄사함. 죄사함은 뭐죠? 우리가 이 영원히 죄를 사하고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을 봤는데 이제 이사야 12장 4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 저다. 우리 주께서 하신 일을 온 땅에 알게 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며 찬양과 경배하는데 때가 되기 전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6절입니다. 찬송하이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들 이게 생각이라는 게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다가 나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예.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쉬는 자는 그는 죽기를 작정한 자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에게는 내가 찬양과 경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권이 없어요. 다만 사람은 내가 무엇을 찬양하며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그 대상을 선택하는 선택권만 있어요. 사람은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찬양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부인하더라도 실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이요. 사람은 본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우리 주님을 알고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하면 다른 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권을 우리가 나 찬양 경배 안 해 그런 선택권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말은 해도 소용없습니다. 나의 찬양과 경배의 잘못된 대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뭐 유혹과 여러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자기 자신도 있겠죠. 자기 자신을 또 경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잘못된 대상에서 올바른 대상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유혹과 위험이 만연된 이 시대에서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삶의 비결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는 주님의 구원의 권능을 구현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낙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영접할 때만 구세주가 아니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그러니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이 넉넉히 구비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성경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표현하라. 일체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찬양이 안 나오겠어요? 경배가 안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혹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혹 무슨 부족함과 연약함에 마음이 괴로운가?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가다듬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혹 자기 속에 실망과 아픔에 힘들어하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을 가다듬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혹 내 과거의 실패와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내 거기 시달리고 있는가? 마음의 중심을 가다듬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혹 내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과 또 넘기 어렵게 보는 도전에 내가 위축되어 있는가?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가다듬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주님을 찬양하는 비법, The Secret of Praise인가? 이것의 비법을 터득하는 거.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에 수반하는 구원의 권능을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구원의 권능을 체험한다. 이 시편 118편 전체가 주는 메시지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전부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어느 때든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짧게라도. 힘들어. 오늘 또 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 뜨자마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하루 중에 시간 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 생각하지 말고 남몰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하루를 마칠 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 어떻게 경배하냐면 Thank you for the Son.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blood. 그 아들의 피에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과 경배예요. 따는데 마음 뺏기지 말고. 그러니까 Father God, thank you for the Son. Thank you for the precious blood of our Lord Jesus Christ.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며 압박감, 프레셔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Thank you for the Son.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보혈에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라. 이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찬양. 찬양의 근성. Praising with guts. 찬양의 근성입니다. 그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는 자기 일을 다 마치기 전에 자기 자녀를 잘 길러서 돌보고 자기가 맡긴 일을 잘하고 또 주님께 주신 그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자기 사명을 잘하고 나이도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죽기 전에 결코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의 사고나 질병이나 무엇으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이제 그만 내게로 오라. 그 말씀 하기 전까지 결코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이게 주 성령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Thank you for the Son. Thank you for the blood.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다 했는데 오늘 요절이 시편 118편 10절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 선포가 이게 찬양이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이시 바랍니다.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좀 크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파이로다. 근데 좀 제가 이제 설교니까 간단했는데 손을 들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파이로다. I will not die but live but and will proclaim what the Lord has done. 하나님 무슨 일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들을. 그리고 그 아들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하는 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걸 요 마음에 잘 새기면서 여러분들 그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에서도 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을 사람은 이렇게 평안한 밴쿠버에서도 접시에 코 박고 죽어요. 좀 너무 속되게 말을 했는데. 사람이 그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 일을 다 하기 전까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찬양과 경배를 계속하는 우리 캐나다 서부장님들에게 아름다운 성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의 구원의 권능을 내게 임하게 한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 가운데 찬양과 경배가 부족한 걸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받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며 내게 닥친 모든 문제, 도전, 프레셔, 압박감 이런 것은 봄눈 돋듯이 넘어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